누가복음 69번 메시지 희년 6번째 계속해서 희년의 생활, 즉 희년 안에 사는 생활의 종류를 보기로 합시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것이 좋은 땅에서 안식하고 그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마땅히 자유와 석방과 해방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하며 안식과 만족과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누림의 생활. 누가복음 15장 23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마땅히 누림의 생활이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결과는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진 송아지로 먹고 생명주는 영으로 마시며 삼일 하나님의 누림과 아버지의 집의 풍성으로 즐겨야 함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명절임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에 명절은 유월절의 연속인 무교절을 가리킵니다. 이 절기는 완전한 과정을 나타내는 기간인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회심의 날로부터 휴거의 날까지를 말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교병, 곧 우리의 영양분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긴 절기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실하고 참되며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으며 실제로 충만한 생명 공급이십니다. 그러한 절기는 누림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마땅히 잔치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잔치는 일하기 위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먹고 누리고 만족하고 안식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과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리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빛과 생명과 의와 거룩과 같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이러한 풍성은 측량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넘치는 공급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음을 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고 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의 참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전달이신 그 영 자신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의 결과는 만족이며 이 누림과 만족의 소산은 안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이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많은 기대들과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꿈들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고하고 근심하며 꿈꾸고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지만 이 꿈은 실망과 고통으로 끝납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는 어떤 믿는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생활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에 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르침에 매혹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부분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인생에 있어서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 종류의 수고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 첫째 종류의 수고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려는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 안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인내심 있고 사랑을 품으려고 분투합니다. 성경, 특히 신약에서 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개선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착하고 인내심 있고 친절하고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수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행위라 부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둘째 종류의 수고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신이 매일매일 아무런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날마다 일하는 데보다 근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까지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염려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이나 직장이나 기타 다른 많은 일들로 염려할 것입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체험으로부터 나는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을 누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있지 않을 때면 언제나 나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염려의 반대이십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우리는 염려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많은 메시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셋째 종류의 수고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매우 힘든 수고입니다. 우리가 희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마땅히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예로써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가시에 관하여 그는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세 번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없애는 대신 주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아니다. 내 은혜가 족함으로 나는 그 가시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누린다면 너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고통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경우에 환경은 더 나쁘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투옥이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념. 믿는 이들이 누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순조로울이라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우리의 철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은 절대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였습니다. 그 예로 신약의 선주자 침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하실 것을 요청했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분이 그를 순교로부터 구할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옥중에 남겨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당하였습니다. 당신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 고통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누구든 고통당하는 자는 순교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순교는 희년의 체험입니다. 순교자로서 1930년대에 중국에서 죽임을 당한 한 영국인 선교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순교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모든 순교자의 마음은 사자의 마음과 같다.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틀림없이 고통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려 하였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고통당하는 대신 스데반은 주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사랑함. 만일 우리가 특별한 환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외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에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녀들보다 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을 잃는 것을 고통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당신에게 고통이겠습니까? 당신의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당신의 집을 잃은 것이 고통이고 당신이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집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었다 하여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할렐루야, 내 집은 사라지고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지금 전보다 더 내게 많아지셨다. 좋은 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의 집을 잃은 지금 하나님은 내게 훨씬 더 많아지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 자녀의 아버지이자 많은 손자들의 할아버지인 나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여집사가 되거나 의사나 변호사나 컴퓨터 과학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자녀들 중 아무도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여집사가 아니고 누구도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당신은 즐거워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최근 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이 의학 박사가 된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이가 낙제 점수를 받았으므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부모에 관해서는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증들의 초점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희년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누림과 만족과 안식 대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해지려고 애쓰고 염려하고 꿈꾸며 고통받는 의미에서 수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분을 떠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도 나의 분깃이 아닙니다. 새 차, 새 집, 좋은 승진, 높은 급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된 분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년 안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음. 우리가 희년 안에 살고 있다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염려에 관하여 주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꾸어와서 오늘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그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나이 든 사람은 물론 젊은 사람도 내일뿐만 아니라 장차 닥칠 세월들로부터 염려를 꾸어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 해 동안 일어날 일에 관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부모들은 심지어 그들의 제3세대에 대해서까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실 장래 세대의 염려를 꾸어와서 오늘 그 아래서 수고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터를 얻지 못하신 까닭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한 구석을 다른 것들에게 주고 있으며 그런 구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되실 것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터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세포와 조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혼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부터 타락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많은 것들 속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 아닌 것은 좋든 나쁘든 염려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림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과 안식이십니다. 그 외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는 생활, 희년의 생활, 즉 희년 안에 사는 생활은 하나님을 사는 생활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승리에 찬 생활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룩한 생활이요, 영의 생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년의 생활은 승리에 찬 거룩한 생활이요, 영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사는 것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희년 안에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수고와 염려의 수고와 꿈꾸는 수고와 고통의 수고를 합니다. 선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힘든 수고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수고입니다. 꿈꾸는 것과 기대하는 것 역시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수고가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림과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모든 수고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유를 포함한 영은 우리에게 그분의 넘치는 공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누림과 만족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희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희년의 생활 안으로 인도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희년 안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희년의 자유와 누림과 만족과 안식 안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신약 전체의 가르침은 희년을 내포합니다. 왕국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희년을 누릴 것입니다. 그 후 영원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가장 큰 희년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안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년에 관하여 미리 맛봅니다. 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거나 근심하거나 꿈꾸거나 고통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누린다면 순교조차도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노력과 염려와 꿈들과 고통 대신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것이 희년의 누림입니다.